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뉴스 듣기 세상보기 이은경입니다. 해외에 있는 북한 식당에서 근무하던 지배인과 종업원 13명이 집단 탈출해 한국으로 입국했습니다. 이들은 북한 체제의 회의를 느껴 탈북을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준희 한국통일부 대변인은 8일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그동안 북한 해외 식당 종업원 한두 명이 개별적으로 탈북한 사례는 있지만 같은 식당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이 한꺼번에 탈북해 입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한국 정부는 이들의 의사를 존중해 인도적인 차원에서 받아들이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상황에서 해외에 체류하는 북한 사람들이 집단 탈북한 특이한 사례이기 때문에 언론에 공개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뉴스 듣기 세상 보기 먼저 헤드라인 뉴스로 문 열겠습니다. 대니얼 러셀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핵개발과 경제 발전을 병행 추진한다는 북한의 이른바 병진 노선을 사실상 실패한 정책으로 규정했습니다. 중국 상무부가 대북 수출입 금지 품목을 발표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북한에서 수입할 수 없는 품목을 정해 공표한 것은 사상 처음입니다. 영국 정부가 중국 내 탈북 여성 인신매매 문제를 중국 정부에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파나마 법률회사에서 유출된 조세 회피 자료에 세계 전현직 정상들과 가족들의 이름이 대거 포함돼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중국이 미얀마 새 문민정부와의 적극적인 관계 개선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 주간 주요 뉴스를 정리해보는 뉴스 듣기 세상 보기. 노래 한 곡 듣고 한반도 전망대 시작하겠습니다. 5월의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그땐 몰랐어 보내드립니다.
힘겨운 날들 속에 버려져도 기던 나를 느끼며 널 생각한다고 너의 커다란 손길 감싸주었고 어루만졌던 너 이젠 없지만 그땐 몰랐어 남는 외로움의 깊이를 이제는 나를 힘들지 않아 사주었고 어루만졌던
이젠 없지만 그땐 몰랐어 혼자란 외로움의 깊이를
이젠 이별은 힘들지
지난 한 주간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뉴스듣기 세상보기, 한반도 관련 주요 뉴스들을 살펴보는 한반도 전망대 시간입니다. BOA 서울지국 박병현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핵개발과 경제발전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북한의 이른바 병진 노선은 사실상 실패라고 미 국무부 고위관리가 평가했습니다. 한반도 전망대 오늘 순서는 이 소식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북한의 핵과 경제 병진 노선은 실패, 이런 지적은 어떤 근거에서 나온 건가요?
네, 핵개발과 경제발전을 동시에 추구한다는 북한의 병진 노선은 출발에서부터 경제적인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었다는 지적입니다. 최근 들어 북한 당국이 주민들의 기본적인 식량과 생필품을 장마당을 통해 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는 있지만 핵개발에 따른 국제사회의 매서운 제재로 북한의 경제 사정이 더욱 안 좋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이런 주장을 편 미국 정부의 고위 관리는 누굽니까?
네. 미 국무부에서 동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문제를 실무적으로 총괄하는 대니얼 러셀 차관보인데요.
네.
러셀 차관보는 지난 4일 미국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한미연구소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북한의 병진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핵협상에 관한 미국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병진 정책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을 좀 더 살펴보고 나서 북한이 최근 주장한 핵협상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북한의 핵과 경제 병진 노선은 경제 문제뿐만 아니라 외교적으로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러셀 차관보는 병진 노선이 외교적으로도 북한의 고립을 촉진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핵과 미사일 개발을 계속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는 것인데요.
네.
특히 이런 상황 속에서 북한의 중국 의존도는 높아지고 있지만 북한과 중국의 외교관계는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지적입니다. 러셀 차관보는 또 최근 유엔 인권이사회가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전통적인 우방인 이란과 쿠바가 북한을 옹호하는 데 관심이 없다는 걸 예로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 모순을 내포하고 있는 병진 노선을 북한 김정은 체제는 뭐 때문에 채택한 것일까요?
러셀 차관보는 병진 노선을 활용해 북한 내부의 결속, 그러니까 김정은 체제를 강화하려는 속셈이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러셀 차관보는 하지만 병진 노선이 북한 내부를 결속하는데도 결국 실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정은 정권이 최근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그리고 중단거리 로켓 발사 등으로 단기적으로는 내부적인 인기를 얻었을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국제사회의 제재가 심화되면서 군부와 지도층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잃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러셀 차관보는 전망했습니다.
네, 그리고 러셀 차관보는 이 자리에서 북한 핵 문제에 관한 협상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입장은 뭔가요?
네, 만약 북한이 핵협상을 원한다면 6차 회담으로 복귀하면 될 것이고 그 6차 회담이 재개되는 데는 먼저 북한이 모든 핵활동을 동결하고 과거의 핵활동을 명확히 신고하며 마지막으로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찰단을 복귀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러셀 차관보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북한 국방위원회가 미국을 향해 북한 제재를 비난하면서도 협상만이 최상의 해결책이라고 주장한 직후 나온 것인데요.
네.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사실상의 전제조건으로서 세 가지 비핵화 사전 조치를 제시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난 2012년 무산된 2.29 합의 당시 미국이 북한에 식량을 지원하는 대가로 요구했던 비핵화 사전 조치가 있었는데요.
네네.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유예할 것, 우라늄 농축 활동 등을 포함한 영변의 핵 활동을 중지할 것, 그리고 IAEA 사찰단의 복귀 조치 등과 이번에 러셀 차관보가 제시한 내용은 골격이 같다고 하겠습니다.
네, 북한 당국은 협상만이 최상의 해결책이라면서 핵 문제에 관한 협상을 거론을 했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북한의 최고 권력기구인 국방위원회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북한 제재 결의가 채택된 지 한 달째를 맞아 핵 문제에 관한 협상을 처음으로 거론했습니다. 북한 국방위원회는 지난 3일 대변인 담화를 발표하고 일방적인 제재보다는 안정을 유지하는 게 급선무고 무모한 군사적 압박보다 협상 테이블을 마련하는 게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의 최고 권력기구인 국방위원회가 유엔 안보리 결의안 통과 이후 입장을 밝힌 것은 지난달 7일 국방위 성명 발표에 이어서 두 번째인데요.
네.
유엔 안보리의 북한 제재 결의 이후 북한의 주요 기관이나 관영 매체가 협상을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대변인 담화는 앞서 나온 국방위 성명보다 격은 떨어지지만 분량을 두 배나 늘려서 뭔가 신호를 보내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있습니다. 무자비한 징벌의 불벼락 등 위협적인 언사로 도배됐던 국방위 성명과는 어투도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그런 북한 국방위 언급에 대해서 미 국무부는 비핵화가 먼저라는 입장을 러셀 차관보가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어떤 입장입니까?
네, 한국 정부 당국은 북한의 협상 거론에 대해서 일단 의미 있게 받아들이지는 않는 분위기입니다. 한국 국방부 문상균 대변인은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지금은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제재에 집중할 시기라고 보고 있으며 그런 차원에서 한국 정부하고는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은 대화를 논할 시기가 아니라는 입장이죠.
네.
한국 정부의 한 당국자도 북한 국방위 대변인 담화가 매우 길었는데 대체로 한판 붙자는 식으로 얘기하다가 뒤에 가서야 협상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있다면서 슬쩍 걸치고 간 것이어서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지금까지 보여온 행태와의 괴리를 고려한다면 기만이나 위장이라는 우려도 있기 때문에 맞장구를 칠 수 없는 상황이라는 분석입니다.
미국과 한국은 북한의 협상 거론에 무게를 두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실 북한은 국방위 대변인 담화에 앞서 선비핵화 조치는 고려할 수 없다 그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미국 뉴욕의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의 고위 외교당국자는 지난 2일 VOA 기자와 만나 비핵화는 북한에 가해지는 위협이 다 사라진 뒤 평양의 결심에 달린 문제며 미국과 평화협정을 체결한 뒤에나 고려해볼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협정 논의를 동시에 병행 추진하자는 중국 정부의 입장과도 다른 것이죠.
네.
또 북한이 갖고 있는 이 목표의 선후관계를 분명히 한 것으로서 주목되는 발언입니다.
미 국무부는 6자회담 재개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이에 대한 북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이 유엔 주재 북한 고위 외교관은 지난 2005년 6자회담의 9.19 공동성명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게 북한 당국의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비핵화라는 목표를 담은 9.19 공동성명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핵화를 목적으로 한 6자회담은 열리지 않을 것이며 평화협정 체결을 의제로 다룰 때만 회담에 참가하는 것을 고려해볼 것이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네, 북한의 핵과 경제 병진 노선의 구조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미국의 소리 방송 뉴스 듣기 세상 보기 한반도 전망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중국 상무부가 북한과의 수출입 금지 품목을 발표했다는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정부가 북한에서 수입할 수 없는 품목을 정해서 공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죠.
네, 그렇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5일 특정 북한 광물의 수입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품목별 통상 금지령을 공고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공고문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와 중국 대외무역법에 따라 몇몇 품목에 대해서 북한과의 통상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공고문에 따르면 중국 국민이나 기업은 석탄과 철, 철광석, 금, 티타늄, 바나줌, 그리고 히토류를 북한으로부터 수입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항공류에 속하는 5개 품목이 북한으로 수출할 수 없는 금지 품목으로 지정됐습니다. 앞서 지적하신 대로 중국 정부가 북한으로부터 수입 금지 품목을 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요.
네.
중국은 지난 2013년 북한의 3차 핵실험 직후에는 900여 개 항목이 담긴 북한으로 수출할 수 없는 금지 품목을 지정했었습니다. 당시 중국이 특정 국가에 수출 금지 조치를 한 것은 사상 처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국 상무부는 이번 조치에서 일부 예외 규정을 함께 두었죠?
네, 그렇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민생 목적이면서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계획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북한산 철과 철광석 그리고 석탄을 수입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같은 조건을 충족하면서 북한이 원산지가 아닌 경우 라진항을 통해 석탄을 수입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었습니다. 이와 함께 항공유는 인도주의적 요구가 있을 때 혹은 북한이 아닌 지역에서 북한행 민항기에 연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기름을 쓰는 곳을 확인하는 것을 전제로 수출하거나 재급유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과 히토류 등은 유엔 결의대로 북한에서 수입하는 것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예외적인 수출입 허용은 누가 어떻게 판단을 하게 되나요?
네, 중국 상무부는 금지 품목의 북한 수출입에 예외를 인정하면서 사전에 당국의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민생 목적의 북한산 석탄과 철강의 수입과 관련해 해당 회사 책임자나 대표가 서명을 한 신청서를 제출하고 해당 지역 세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습니다. 또 라진항을 거친 석탄 수입의 경우에는 세관 외에도 지방정부급 상무부 사무실에 먼저 이를 알리고 상무부로부터 통보를 받은 중국 외교부가 이를 유엔 제재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했습니다. 이 같은 조치들은 민생 목적 등 제재를 빠져나갈 수 있는 예외 상황을 중국 정부가 직접 판단하겠다는 뜻으로 분석됐습니다.
중국 정부의 북한 수출입 금지 품목 발표에 미국 등 국제사회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미 국무부는 중국의 북한 제재 동참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미 국무부의 애나 리치앨런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지난 7일 중국 관리들이 유엔 안보리의 북한 제재 결의를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그동안 분명히 해왔다면서 이번 조치는 약속 이행을 위한 한 단계 전진이라고 말했습니다. 리치 앨런 대변인은 또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주 워싱턴에서 열린 핵안보 정상회의에서 만나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의 효과적인 이행의 중요성에 대해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눴다고 소개했습니다. 리치 앨런 대변인은 미국은 북한 앞에 열린 길은 오직 비핵화뿐이라는 사실을 김정은이 깨달았다는 구체적인 신호를 볼 때까지 중국의 추가적인 북한 압박을 계속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정부도 중국의 북한 수출입 금지 품목 발표가 유엔 안보리의 북한 제재 결의를 전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로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은 지난 7일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중국 정부는 지난달 31일 한중정상회담 등 여러 계기에 안보리 결의를 전면적이고 완전하게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왔으며 이번 조치는 중국 정부가 이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번 조치가 어떤 효과를 나타낼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유엔 안보리가 북한 제재 결의안을 채택한 뒤 최근까지 중국과 북한의 국경 지역에서 화물 검색이나 통관에 변화가 없다는 지적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뉴욕타임스 신문은 지난달 31일자 기사에서 북중교역의 70%가 이루어지는 중국 단둥의 분위기를 전하면서 방금 지적한 그런 의문을 나타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현지 무역업자들과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유엔 안보리에서 새 북한 제재 결의가 나왔는데도 북중 국경 무역은 평상시와 다름이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북한 제재 결의안 2270호는 북한을 드나드는 화물을 반드시 검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 규정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신문은 전문가들의 분석을 인용해 유엔이 민생용 물품의 교역을 제재에서 예외로 남겨둔 탓에 북한 제재에 큰 구멍이 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의 뉴스 전문 채널인 CNN도 중국 단둥 세관이 북한행 차량을 검색하는지 확인하기 힘들 뿐 아니라 중국 외교부나 랴오닝성 정부에 제재가 잘 이행되고 있는지 물어보았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보도했습니다. CNN 방송은 현지 밀수업자들의 말을 인용해 현금에서부터 곡식, 자동차 부품, 그리고 산업용 화공약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물품이 밀수로 북한에 들어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도 현지 무역업자들과 관리들은 처음에는 조금 불편하겠지만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곧 제재가 느슨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북한과의 수출입 금지 품목을 공고한 중국 정부가 앞으로 북한에 대한 제재를 효과적으로 이끌어갈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영국 정부가 중국 내 탈북 여성에 대한 인신매매 문제를 중국 정부에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이 문제를 어떻게 제기하게 되나요?
네, 영국은 중국과 해마다 인권 대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4월 22일 제22차 인권 대화를 베이징에서 열었습니다. 영국 정부는 이 인권 대화에서 중국 내 탈북 여성 인신 매매 문제를 다루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 외교부 조이스 애널레이 부장관은 지난 1일 상원의원의 질문에 대한 서면 답변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영국은 지난해 중국과의 인권 대화에서 망명자를 박해가 우려되는 나라로 송환해서는 안 된다는 유엔 난민협약상의 이른바 농 르플르망 원칙을 준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과 캐나다 등지에서도 이 탈북 여성들의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사례들을 소개해 주시죠.
네,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의 사만다 파워 대사는 지난달 18일 유엔 여성지위위원회에서 열린 북한 여성들의 목소리, 억압과 회복을 주제로 한 행사에서 중국 내 탈북 여성들의 인신매매 실태를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인신매매범들이 탈북 여성들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해 일자리를 주겠다고 유인한 뒤 강제결혼이나 가정부 또는 매춘부 등으로 팔아넘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북 여성들은 체포되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될 것을 우려해 중국 당국에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고 있다고 파워 대사는 지적했습니다. 또 미국에 정착한 탈북자 조진혜 씨도 지난달 22일 미 하원 외교위원회 산하 소위원회가 주최한 청문회에서 탈북 여성들이 중국에서 겪고 있는 끔찍한 인신매매 실태를 증언했습니다. 이 밖에 서울에 정착한 탈북자 이현서 씨도 지난달 23일 캐나다 상원에서 열린 북한인권청문회에서 중국 내 탈북 여성 인신매매 실태를 자세히 증언했습니다.
네, 중국 내 탈북 여성들의 인권 문제에 대해 세계 각국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까지 들었습니다. 한주 동안 있었던 한반도 관련 주요 소식들을 살펴본 한반도 전망대 서울지국 박병용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지난 한 주간 뉴스의 중심에 선 인물을 살펴보는 화제의 인물 이어가겠습니다. 안혜지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벌써 이 밤이 다 지나고 보내드립니다.
Còn về cá nhân tôi thì tôi xin nói với các đồng chí mấy câu thôi. Như vậy là ngày 6 tháng 4 tới đây, Đảng nhà nước.
목소리의 주인공이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지난 10년간 베트남 행정부를 이끌면서 개방과 성장을 주도한 응웬던중 전 총리입니다. 중 전 총리는 지난 6일 베트남 국회의 결정에 따라 임기를 석 달 앞두고 퇴임했습니다. 중 전 총리는 지난 1월 공산당 전당대회에서 최고 실권자인 당 서기장직에 도전할 거란 관측이 나왔었지만 결국 포기하면서 권력투쟁에서 밀렸다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총리직 퇴임도 예상된 수순이었습니다. 중 전 총리는 1949년 남부 까마우성에서 태어났습니다. 12살 때 베트공에 자원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통신병과 간호병 임무를 맡았고 베트남 전쟁이 끝난 후에도 군에 남아 1984년까지 군인 신분이었습니다. 중 전 총리는 10대 후반 공산당에 입당한 뒤 지도자로 성장했는데 군에서 나온 후 당 경제위원장과 수석 부총리, 중앙은행 총재 등 요직을 두루 거쳤고 2006년 4월 베트남 역사상 최연소 총리로 선출됐습니다. 중 전 총리는 젊지만 영향력이 많은 총리였습니다. 카리스마와 리더십이 있고 국제무대에서도 실용적인 외교를 추진하면서 베트남의 개방과 성장을 이끌었다는 평가입니다. 베트남전의 상대였던 미국에도 화해 손길을 보내 경제를 넘어 군사 분야의 협력 관계로 발전시켰습니다. 하지만 지난 몇 년간 대형 국영 기업들의 부도 사태가 발생하면서 당내에서 사퇴 압력을 받았고 결국 물러나게 됐습니다. 외부 전문가들은 개방에 대한 보수 세력의 반발과 당내 권력 경쟁도 중 전 총리가 물러나는 이유가 된 것으로 분석합니다. 베트남 국회는 응우옌 수원 푹 부총리를 후임 총리로 선출했습니다. 이번 주 화제 인물, 집권 10년 만에 물러난 응우옌 던중 베트남 전 총리였습니다.
뉴스가 쉬워집니다. 뉴스가 재밌어집니다. 좀 더 가까워진 세상, 뉴스 듣기, 세상 보기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미국의 소리 방송 뉴스 듣기 세상 보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지난 한 주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소식을 살펴보는 오늘의 세계 시간입니다. 김근상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파나마 조세 회피 자료 유출 사태부터 살펴볼까요?
네, 뭐 파나마 법률회사의 내부 문건인데요. 이게 공개가 되면서 전 세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에 있는 비영리 단체인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 언론사들이 이제 회원으로 소속되어 있는 그런 비영리 기관인데요. 이곳이 지난 3일에 폭로한 문건입니다. 파나마의 유명 법률회사 모색 폰세카에서 유출된 고객 문서를 입수해 본 결과 전현직 세계 지도자들 또 유명 은행들이 해외 조세 피난처를 통한 탈세에 연루된 것을 확인했다고 이 단체가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탈세 의혹이라는 건 이제 뭐 당국의 조사가 있어야 정말로 탈세를 했는지 밝힐 수 있겠지만 일단 유출된 문서는 진본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어떤 지도자들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뭐 전 세계 여러 지도자들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네. 그중에서 이제 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경우에는요. 이 본인의 자금줄로 이미 이제 서방 정부들이 지목을 하고 있는 네. 러시아 은행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20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해외 조세 피난처로 유출한 것으로 지금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푸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세르게이 롤두긴이 중요한 역할을 맡는 등 실제 푸틴 대통령의 비자금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이번 문건을 분석한 언론의 지적인데요. 하지만 뭐 러시아 정부는 서방의 음모라면서 이번 주 내내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또 중국도요. 현직 최고위층 지도자들의 이름이 여럿 나오는데 중국 시진핑 주석을 비롯해서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7명 가운데 3명의 친인척 이름이 들어 있습니다.
시 주석의 매형이 모색 폰세카의 고객이었다고요?
네. 시 주석의 매형은요. 모색 폰세카를 통해서 조세 피난처로 악명이 높은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의 두 개의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 페이퍼 컴퍼니라는 말은 이제 영어 단어죠. 말 그대로 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고 실질적인 기업 활동은 없는 그런 회사입니다. 네. 물론 뭐 이제 합법적인 목적으로 이런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는 경우도 있지만 조세 회피나 자금 세탁 또 자금의 은닉 이런 불법 활동에 이용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네.
또 시진핑 주석 외에 장가오리 상무위원의 사위 또 류인선 상무위원의 아들도 이 조세 피난처로 악명이 높은 버진 아일랜드의 페이퍼 컴퍼니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세 피난처는 그런 페이퍼 컴퍼니를 세워서 세금을 회피하기 쉬운 곳들을 말하는 거죠?
네, 뭐 지금 나온 이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외에도요, 버뮤다, 케이먼제도 또 이번에 유출된 문건을 작성한 법률회사가 있는 파나마, 이런 뭐 여러 곳들이 이제 국제적으로 조세 피난처로 악명이 높은 곳인데요. 이런 곳은 왜 이렇게 세금을 회피하려는 사람들이 몰리냐면은 기업 유치를 명목으로 기업들의 세금을 현저히 낮추거나 실질적으로 거의 면제해주고 있고요. 또 외부에서의 단속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조세 회피나 자금 세탁, 은닉 같은 이런 불법 활동에 이용되는 경우가 많은 거고요.
그런데 러시아나 중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는 뭐 이번 폭로 사태로 이미 사임한 지도자도 있다고요.
네. 시그민리르 다비드 건로이그손 아이슬란드 총리가 파나마 문건이 폭로된 지 사흘 만인 지난 6일 전격 사임했습니다. 긴로이그손 총리는 부인과 함께 역시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조세 회피 목적의 회사를 차렸다는 의혹이 제기가 됐는데요. 이 회사를 통해서 부동산을 구입했고 내야 할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거죠. 총리 본인은 뭐 합법적인 활동이라고 끝까지 부인을 했지만 연일 사퇴를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이어지면서 결국은 자리에서 물러나기로 했고요. 또 이번 파나마 문건에는 파키스탄 총리, 우크라이나와 아르헨티나의 대통령, 사우디아라비아 국왕 같은 뭐 여러 지도자들의 이름이 들어있는데 모두 이 불법 활동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서가요, 이번에 일부분만 공개가 된 거고 여러 언론사들이 앞으로 이제 추가로 문서를 공개할 계획이라서 앞으로 파장이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자료가 이번에 어떻게 폭로됐는지도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아까 제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이번 자료는 이제 한 제보자가 독일 일간지 쥐트도이체 차이퉁에 제공한 것입니다. 1년 전쯤인데요.
네.
파나마의 최대 법률회사 모색 폰세카에서 지난 40년간 작성한 문건 1150만 건을 담고 있으니까 뭐 어마어마한 내용이죠.
네, 대단합니다.
여기에는 세계 21만 5천 개 기업 또 개인 1만 4천 명에 관한 내용이 들어있다고 하는데요. 이 회사의 이제 고객들이었겠죠.
네.
차이퉁은 이제 워낙 뭐 이 방대한 문건이다 보니까 혼자 처리하기는 불가능했고요. 이 앞서 이제 말씀드렸던 이 미국 워싱턴에 있는 비정부 기구인 국제탐사보도 언론협회에 도움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회원사로 있는 전 세계 80개국 언론 400여 언론인들이 참여를 해서 금융자료를 분석을 했고 1년여 만이 지난 3일에 내용이 이제 공개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보자가 누군지 알려졌나요?
아직 제보자의 실원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독일 차이퉁에 따르면요, 익명의 제보자가 1년 전에 자료를 제공했는데
네.
이 자료를 제공하는 과정에서도 이제 암호를 쓰는 등 극도로 자신의 이제 신분을 감췄다고 합니다.
네.
또 이런 이 엄청난 자료를 네네. 공개를 하면서도 범죄를 공개하는 것이 목적이라면서 금전적 보상도 한 번도 요구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네.
따라서 뭐 앞으로도 신원이 공개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렇지만 이 모색 폰세카를 통해서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했다고 해서 모두가 다 불법적인 탈세를 했다고 볼 수는 없는 건 아닙니까?
그렇죠. 모색 폰세카도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자신들이 그동안에 많은 페이퍼 컴퍼니의 설립을 도왔지만 대부분 합법적인 목적에 따로 이용됐다는 건데요. 뭐 물론 이제 합법적인 이유로 이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네.
재산 은닉이나 불법적인 탈세를 위해 이용됐을 가능성도 분명히 있는 것이죠.
네네.
여기에 전현직 세계 지도자들 또 말씀드린 대로 네. 유명 은행들도 포함이 돼 있어서 더욱 관심이 높고 또 파장이 큰데요. 이미 여러 나라 정부가 이번 폭로 사태로 제기된 불법 활동 의혹을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미국 법무부는 이번에 폭로된 자료를 이미 검토하고 있다면서 미국 또 미국 금융체와 관련된 해외에서의 부패 의혹을 매우 심각하게 다루고 있다. 이런 기본적인 입장을 밝혔고요. 또 프랑스, 호주, 스웨덴, 뭐 노르웨이 이런 여러 나라 정부들이 이미 이번 자료와 관련한 이 불법 활동 여부에 대한 조사를 벌일 것이라고 밝혔고요. 또 이번에 이 문건이 유출된 이 파나마 정부도요. 이 불법 거래의 온상이라는 그런 이 오명을 벗기 위해서
네.
다른 나라들의 또 다른 나라 수사기관들의 이런 협조 요청에 적극적으로 도울 것이다. 이런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폭로된 자료에 북한 관련 기업인의 이름도 나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북한에 살고 있는 영국 출신 은행가 나이절 코이라는 사람인데요.
네.
지난 2006년에 모색 폰세카를 통해서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의 페이퍼 컴퍼니 DCB 파이낸스를 세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코이가 지난 1995년에 북한으로 가서 북한 최초의 외국계 은행인 대동신용은행 은행장이 됐고요.
네.
이후에도 북한에 계속 살고 있는 북한과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DCB 파이낸스가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를 피해서 금융거래를 하는 데 이용됐을 가능성 또한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 미국 재무부가요. 지난 2013년에 이미 DCB 파이낸스를 제재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북한 내 다른 제재 대상 기업의 금융거래를 도왔기 때문인데요. 재무부가 당시 밝힌 자료를 보면 북한의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나 단전상업은행처럼 이미 핵과 미사일 개발 등과 관련해서 제재 대상으로 지정돼 있는 그런 북한 내 기업들의 금융활동을 도왔습니다. DCB 파이낸스의 공동 대표로 기재된 북한인 김철삼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네.
이 인물도 역시 함께 미국 재무부에 의해서 제재 대상으로 지정이 됐는데요. 이 모색 폰세카도 지금까지 이 DCB 파이낸스와 관련이 있는 건 아닙니다. 지난 2006년에
네.
DCB 설립을 도왔지만 4년 뒤인 2010년에 파나마 정부의 조사 자료 요청 등이 이어지면서 법률 대리인 역할을 그만둔 것으로 이번 문건에 나옵니다.
네. 파나마 법률 회사에서 유출된 조세 회피 자료에 세계 전현직 정상들과 가족들의 이름이 대거 포함돼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는 소식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미국의 소리 방송 뉴스 듣기 세상 보기 오늘의 세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은 아시아 관련 소식입니다. 이번 주 중국과 미얀마의 외무장관 회담이 열렸는데요. 중국이 미얀마의 새 문민정부와 적극적인 관계 개선을 추진하는 움직임이라고요.
그렇습니다. 미얀마에서는 지난해 11월 총선에서 민주주의 민족동맹이 승리했고요. 그래서 이제 오랜 군사정권을 끝내고 새 문민정부가 들어서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민주주의 민족동맹의 지도자 아웅산 수치는 이 헌법상 대통령은 되지 못하고
네.
외무장관이 됐는데요. 실질적인 최고 권력자죠. 장관 취임 후에 첫 공식 일정으로 미얀마를 방문한 중국의 왕이 외교부 장과 회담을 했는데요. 두 장관은 양국 관계의 새 장을 열어가기로 다짐했습니다.
네, 수치 장관은 대통령은 아니지만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인 최고 실권자인데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수치 장관은 이제 외무장관에다가 이번 주에
네.
또 국회의 결정으로 국가 자문역까지 맡으면서
네.
국정 전반에 이제 관여할 수 있게 되는데요. 아웅산 수치 장관은 뭐 미얀마 민주주의 운동의 상징이고요.
네.
민주주의 민족동맹의 총선 승리를 이끌었죠. 하지만 이 대통령에 출마할 수 없었던 건 군부 정권에서 마련된 헌법 조항 때문인데요. 이 조항은 외국인 배우자가 있거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으로 출마할 수 없도록 했는데 당시 이제 이 조항이 만들어질 때도 아웅산 수치 장관을 겨냥한 것이라는 그런 비판이 있었죠.
네, 두 장관이 관계 개선 의지를 밝혔다고 하셨는데 사실 지난 몇 년간 두 나라 사이가 참 소원해지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원래 이제 미얀마의 군사 정권이 들어선 직후에는 관계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네.
서방에서는 이 군사정부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중국은 즉각 지지 입장을 밝혔기 때문인데요.
네.
하지만 미얀마가 몇 년 전에 이 중국과의 대규모 경제협력 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하면서 갈등이 깊어졌습니다. 지난 2011년에 건설이 중단된 미얀마 북부의 미트손해 댐인데요.
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요 이번 회담에서 이 미트손해 댐 건설 문제 해결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기대를 밝혔는데요. 왕이 부장의 발언 내용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요. 중국과 미얀마의 경제협력은 큰 잠재력과 발전 가능성이 있다. 또 그 과정에서 문제에 맞닥뜨릴 수도 있지만 협력을 통해서 풀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댐 건설 문제에 관한 직접적인 질문에도요. 모든 문제는 우호적인 논의를 통해 풀 수 있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미트손해 댐이 양국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가 보군요.
네, 뭐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또 큰 규모의 사업인데요.
네.
미트손해 댐은 지난 2009년에 이제 미얀마 북부 카친주의 이라와디 강에서 건설이 시작됐습니다. 중국이 36억 달러를 투자를 하고요. 댐을 다 짓게 되면 생산되는 전력의 90%를 끌어서 쓴다는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네.
원래대로 하면 이제 내년에 완공될 예정인데요. 말씀드린 대로 지난 2011년에 건설이 중단됐는데 당시 네. 미얀마에서 새로 대통령이 됐던 테인 세인 전 대통령 정부에서 건설 중단을 선언을 했죠. 또 당시에 테인 세인 전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민주화 운동가였던 아웅산 수치에게 댐 건설에 대한 의견을 물었었는데 수치는 이 환경과 또 카친 소수계 주민들의 생활터전이 파괴된다는 이유로 반대를 했었던 것도 잘 알려져 있죠.
네, 이제 아웅산 수치가 이제 외무장관이 됐는데요. 댐 건설에 어떤 견해를 밝힌 게 있습니까?
네, 질문을 받았는데요. 수치 장관도 양국 관계 개선에는 동의했지만 네네. 댐 건설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한 견해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네. 관련 질문에 대해서 상세한 논의는 없었다면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미얀마를 방문한 이유는 새 정부 출범을 축하하고 두 나라 사이에 새로운 관계를 열기 위한 것이지 그 이상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네.
수치 장관은 하지만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대해서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이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다시 미얀마의 좋은 친구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중국이 미얀마의 새 문민정부와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던데요.
네. 이 아웅산 수치 장관이 외무장관으로 취임한 후에 첫 일정이 바로 이제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의 회담이었습니다. 그만큼 두 나라 모두 서로와의 관계 개선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데요. 특히 중국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 미얀마 총선 이전인 지난해 6월에도 당신은 이제 뭐 민주주의 민족동맹의 총재였던 네. 수치 장관을 베이징으로 초청해서 직접 만나기도 했고요. 이번에 미얀마를 방문한 왕이 중국 외교부장도 미얀마 틴저 대통령과 아웅산 수치 장관을 다시 중국에 공식 초청했고요. 틴저 대통령도 가능한 시기에 방문하겠다 이런 긍정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중국이 미얀마를 중요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있는데요.
네.
중국은 이제 아시아 지역에서의 영향력 확대와 함께 또 경제적인 이익 측면에서도 미얀마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분석입니다. 왕 부장도요 이번 방문 중에 양국 경제협력 확대 의지를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얀마 입장에서도 중국과의 협력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미얀마의 입장에서 중국은 뭐 그동안에 몇 년간 관계가 좀 소원해졌다고는 해도요. 전체 교역의 40%를 차지하는 최대 교역국이고요. 또 미얀마가 직접 국경을 맞대고 있는 가장 큰 이웃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데요. 미얀마가 낙후된 경제 발전을 위해서도 중국의 투자 유치가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 이제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미얀마는 베트남이나 필리핀 같은 다른 동남아 이웃 국가들과는 달리
네.
중국과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겪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관계 개선에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중국이 미얀마 새 문민정부와의 적극적인 관계 개선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까지 지난 한 주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지구촌 뉴스 김근삼 기자와 함께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이제 뉴스 듣기 세상 보기도 문을 닫을 시간이 됐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만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끝곡으로 이수영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Goodbye My Love 보내드립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이은경이었습니다.
Oh, she knows.